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부패에 관하여 내용이 아주 많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내용을 머리와 마음에 담아두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부패에 관하여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티끌로에서부터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고귀한 위치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고귀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죄에 복종시키고 따라서 사망과 저주에 복속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그의 본성이 모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서 그는 자신을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길에서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고귀한 선물들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자기를 핑계치 못하게 할 만한 정도의 조그마한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빛이 남아있든지 그것은 어둠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을 어둠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과 어긋나게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죄의 종에 지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는 말씀을 이해하였다면 누가 자신의 의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씀하는데 누가 자기의 지식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누가 감히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사도가 가르친 것을 확실하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1조항부터 13조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존재성, 삼일체 대심,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이제 14조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5조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정리한 것이죠. 성경을 따라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죠.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삶의 방향이 어떠하고 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그 첫 출발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 귀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한 지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런 삶의 방향성, 삶의 규모,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는지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시작, 자신의 기원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낙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음을 입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스스로는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는 그 답을 결국 찾을 수 없고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성경 안에만 그 답이 있습니다. 벨지 신앙고백서가 처음에 잘 고백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첫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티끌로부터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 존재의 목적도 잘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존재성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인간의 본질은요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내용의 그 근거 구절들 창세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규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뭐 지금 복잡한 유기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근본 그 모든 구성성분을 따져보면 흙에 불과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뭇가지가 여기 나뭇가지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의자가 있는데요. 의자가 갑자기 뭐 스스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움직이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그렇죠? 네. 인간이 그렇게 사실 놀라운 존재예요. 구성 성분만 보면 그냥 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기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율 우리 자율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스스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그 이 놀라운 일이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의 모든 원인, 그 움직이는 모든 원인 그것이 영적인 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흙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존재로서 인간을 삼으신 것이 할 수 있겠죠. 이때 분명히 하나님 형상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 다움, 그것이 반영이 될 때,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을 때 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물질이어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파악하는 것처럼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 인내요? 헌신이요? 희생이요? 또 모든 지혜와 지식, 질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 물질로 규정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물질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물질이 반영되어 있죠. 인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반영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은 맞지만 그 핵심은요. 그 본질은 영적인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흙으로 지으신 그 인간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본질이고 또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인간에 대한 지식을 논하는 것은 허망한 일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개혁교회, 건전한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 안에 다 처음에 확립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보더라도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일 처음에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강요 시작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이 지식이 다른 지식을 산출해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지식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칼빈이 어거스틴 초대의 가장 이제 유력한 교부인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우리 신앙의 본류 여러분 교리라는 것 그다음에 성경에다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될 두 인물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과 칼빈이에요. 아고스티누스, 그다음에 칼뱅 두 인물인데요. 칼빈은 스스로 어거스틴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유사한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지식 외에는 알고 싶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자주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알게 하시며 또한 당신도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모든 지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요 종교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자신이 하나님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내가 지금 부여받고 있고 그것을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사실 살아있다고 할 수 없고 흙에 불과하고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고 감성, 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당연히 그 하나님을 모든 자신의 출발점을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걸겠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보낼 것이고 그분을 분명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정말 높은 분을 향한 경외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종합되어 있는 것이 결국 종교심이에요. 선한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심이 담겨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큰 복이고 안식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시 시편 8편을 보실까요? 시편 8편 3절부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쭉 이렇게 나오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성, 사람의 가치 없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흙에 불과하니까요. 그렇죠? 너무나 작다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또한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내가 하나님과 대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상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그만큼 고귀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가치가 없으나 앞에서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무엇이길래 나를 돌보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개미 한 마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벌레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그 인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다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람은 다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요. 이렇게 노래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이런 마음, 이런 찬양, 이런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배진신학 신앙교수도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제 죽었었는데 중간에 배진신학교수로 돌아오시면 중간에 사람이 이렇게 고귀한 위치에 있는 동안에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고귀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죄에 복종시키고 따라서 사망과 저주에 복속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첫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다. 자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다. 흙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살아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곳에 내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이에요. 단순히 먹은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로서 완전히 이탈한 것이죠. 그렇죠? 정말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범죄한 그 자체로서 엄청난 그런 이제 비참함에 떨어진 것이죠. 그렇죠?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저 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흙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도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이런 존재성과 비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귀심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흙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흙보다 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있거든요.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가를 원하심이 인간에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거기 뒤따르죠? 하나님의 형벌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게 안 하시죠?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을 여러분 모든 인간을 부활시키십니다. 죽어서 잠시 흙으로 가지만 여러분 택자들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 부활시키세요. 왜 부활시킬까요? 흙보다 더 못한 형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매우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부패하고 이제 썩죠. 그래서 혈육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되니까 다 그렇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선고예요. 인간이 본래 무엇이었고 인간이 그걸 상실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신체가 정말 다른 어떤 유기물이나 어떤 물질에 비해서 너무 탁월하고 또한 100년 유지되니까 우리 언어로는 그 기간 동안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영적인 속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은 죽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죠. 그죠? 너무 얼마나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벅찬 일인데요. 그러나 이런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낳자마자 사실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전제가 되면요. 정말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것이 맞아요. 낫지 아니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비참이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그를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그 마음을 없애고 지금도 뭐 싸우고 있지만 없애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귀찮게 하시나?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어떤 반발심 안 드세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그비 앞에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다. 이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자아가 꿈틀거리지 않으십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부패이고 비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디에서 자리해야 되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자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게 복이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고 그게 인간의 가장 안정적인 자리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게 기분 나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죠. 그 자체가 부패이고 사실은 죽음의 상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신하고에서 여러분 보시면 중간쯤에 3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그의 모든 길에서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았던 고귀한 선물들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상실했죠. 그래서 왜 인간 사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피를 흘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첫 번째 인간의 역할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 그러한 어떤 죄의 결과들을 낳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사람에게는 자기를 핑계치 못하게 할 정도의 조그마한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핑계치 못할 조그마한 흔적, 이게 뭐냐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건 이제 그 내용인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난 몰랐습니다. 뭐 신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있었는지 내가 피조물인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할 아주 작은 지식.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대부분 종교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무신론자다라고 한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를 의지하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점치고 오늘의 운세 보고 별자리 보고 그죠? 그래서 많은 그런 징크스에 빠지잖아요. 어떤 금을 밟았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대 그 금을 밟지 않죠? 그죠? 오늘 옷을,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내일도 빨간 옷을 입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심이에요. 뭔가를 의지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성을 스스로 인지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못된 순종이 남아있어요. 아니면 아주 솔직하게, 신을 의지하거나 종교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있는가? 하나님께 남겨두신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조차 두려운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빛이 남아있든지 그것은 어둠을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핑계치 못할 지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 지식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사도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제 어둠이다. 인간은 어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폭넓고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조금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판단이고 굉장히 옳은데요. 그 핵심에도 마찬가지로 종교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에 종교심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어떤 우상이든. 그래서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흠잡으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시도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이 얼마나 깊은 어둠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는, 하늘로 손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어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 특히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그건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건 좀 큰 실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지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정말 100% 듣지 못하고 몰랐다 이것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고의적으로 안 들어요. 고의적으로 그 지식을 부정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들 많이 가정하죠. 전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듣지 못했는데. 우리 그게 가정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들려주면 받아들여요? 들려주면 받아들입니까? 안 그래요. 인간은 이 마음에 이미 아담과 함께 범죄하여서 아담의 범죄 순간에 우리가 다 소급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나면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인간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 왜곡된 종교심, 철저히 무너진 그 종교심,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 자신으로 향하든지 그런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무지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자장 소망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배신한 고백서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인죄론이라고 하죠. 인간에 대해서 말하면 결국 뭐를 말할 수밖에 없죠? 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을 가져다 놓으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뒤따르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론을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잘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37페이지 그 중간 문단에 보시면,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과 어긋나게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배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의지를 언급하죠.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 하면 인문주의자들,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인간의 자유성,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자들은 그런 맥락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자유의지는 철저하게 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루터의 글이 있죠? 무엇입니까? 노예 의지론이에요. 노예 의지론. 뭐의 노예일까요? 죄의 노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자율성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아래 치하에 있었던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애굽 아래, 애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래서 죄 아래,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유의지라고는 용어를 통해서 개혁자들이 쭉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개혁자들이 이 개혁교회의 모든 이제 신학의 이 틀 안에서요, 이 의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논의됐어요. 성경을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잘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지를 높이고자 해요. 그래서 내 의지가 죄에 종속되어 있다, 복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펠라기오스 이런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말씀드렸죠. 어거스틴 시대 때 대표적인 이단이요. 어거스틴이 평생 싸웠던 인물이 펠라기오스인데요. 펠라기오스가 말한 게 바로 인간에게 자유지가 있다예요. 어떤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죄를 극복할 만한, 그 의를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죠.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 펠라기오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약간의 상실이다. 그거는 아담의 문제이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국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배제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의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딱 따라서 보면은 그것은 절대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유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만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의 극심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벨신앙국에서 이제 막바지에 보시면 어떤 측면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좀 볼게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죄의 종에 지나지 않고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쭉 성경 구절을 인용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 쭉 언급하면서 결국 인간의 의의 회복,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결국 뭐 이제 이 언어로 얘기한다면 자유지 회복, 이것이 결국 인간 스스로부터 결코 올 수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죠. 결국 그건 뭘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인간을 지배할 때, 이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죄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셔야 되죠? 죄에 종속되어 있지 아니한 새 의지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에요.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신자잖아요.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면 내 안에 그 죄의 종속세였던 자유지를 발휘할 수 없었던 그 의지는 죽었고 그 영혼의 상태는 죽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인격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의 자유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지금 발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그래서 신자는요, 개혁교의 이런 그 고백들을 보면 정말 개혁교의 고백과 그렇지 않은 고백을 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신자는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참신자의 늘 자세는 뭐냐면요. 정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옛 의지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꾸만 부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새롭게 수송된 새 생명을 거기에만 참 생명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은혜로 들어온 그리스도, 그분을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꾸만 붙드는 것, 그게 여러분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실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늘 자기를 밀어내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자꾸만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요 사실 첫 창조의 회복입니다. 아까 그 창조의 모습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사람은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기뻐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원래 생명이었고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토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첫 창조의 첫 원래 목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새 생명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첫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의 모습은 그것이 완전하게 구현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삶 속에서 바라보면요, 늘 연약함이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단절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영구적이고 단절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주님을 인식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그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좋으세요? 놀랍게도 이걸 얘기했더니 싫대요. 하나님 나라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우리 안식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뒷부분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 보면서 우리가 뭘 고백하냐면, 죄도 하나님께 섭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중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나는 안 건드릴게 하고 멀리 밀어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의와 뭐 공의와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분명히.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은 은밀하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지배하시는 것이 분명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다스려 계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이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가? 죄가 있고 죄를 기뻐하는 죄인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갖추시는지 간에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고 계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바로의 완악함 속에 구원이 빛나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은 어떻게 망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은 자기를 의지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서 주에 발랐을 뿐이에요. 그것이 교차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모든 인생사에 다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죄인은 죄로 벌하시고 그 악으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자는 겸손케 하셔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순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핵심에는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구원이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의 선배들이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고백이 이런 것이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신자는 분명하게 갈려요. 이 개혁교회 모든 신학의 도리를 보면 무엇을 말하든지, 인간론을 말하든 뭐 신론을 말하든 교회론을 말하든 다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나님 직접 하신다. 인간은 그 지배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존재이다. 다 글로 가요. 장로교의 원리도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실천적인 삶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직접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그것에 복속될 때, 그것에 내가 복종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그 그것에 여러분 참신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판단을 통해서든 사람에 대한 방식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그 내용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이런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하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귀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부패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은 참 복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창조 때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만을 반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요 안식이요 그것이 낙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의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이 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수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